제75장 산상의 계시. 시간 1937년 8월 8일. 장소 싱가포르.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산상의 계시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참모습을 알게 함.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모두 땅에는 계시가 없으며 모든 계시는 다 산 위에 있음을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산 위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땅을 떠나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락의 성경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주님이 친히 주신 계시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신분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역사에 따르면 그분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은 그분의 신분을 가리키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위를 가지셨지만 육신을 입고 변장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분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분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육신만 보았을 뿐 그분의 육신 안에 있는 어떠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분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았으므로 의논하여 말하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곧 변장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장이란 무엇입니까? 본래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을 입은 것이 변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곧 말씀의 변장이며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은 곧 말씀이 변장하여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변장한 육신만 볼 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지고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진부한 그 청년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분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을 뿐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분을 다니엘이나 스가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 중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그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울지 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분을 예레미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교적 그분을 조금 알기는 했지만 그분을 단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친족과 거처와 일과 성질만 보았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두셨는데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고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무엇이 산상에 계십니까? 주님이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알지 못하도록 외피로 자신을 싸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어떠함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어떠함대로 변화되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인식 위에 건축됨.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반석 위에 건축된다고 말해줍니다. 천주교는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원문의 의미는 돌이지 결코 반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요 내가 교회를 반석 위에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베드로 위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반석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나타낸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곧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대해 듣고 사람을 통해 주님에 관한 일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누구나 계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떻다고 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별다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얻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그분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래야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단지 주님의 외형만 보고 그분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믿는 이가 마치 당시의 제자들처럼 내면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단지 그분의 외형을 보거나 혹은 교리문답을 가져와 읽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전히 모호하며 단지 외형적으로 주님을 알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면적인 분으로 반드시 당신 자신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외면을 뚫고 들어가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외면을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면적인 것을 알며 그분과 직접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적인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전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무엇을 유전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는 성경 안의 이야기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한 주도 빠짐없이 1년 52주 동안 매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봅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구주가 되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유전적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는 것은 외형적인 그리스도에 불과할 뿐 내면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그는 몇십 년 동안 그의 아버지로 인해 외형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성령이 그의 속을 비추심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직접 관계를 맺었으며 참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변장한 그리스도만 보았을 뿐 그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일단 계시를 얻고 그분의 참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온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을 알았다면 당신에게는 길이 있게 되고 당신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며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실제하시는 분이지 피상적이고 어렴풋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직히 말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만일 계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 반석과는 무관하며 반석 밖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더러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는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산에서 계시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산에서 계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영 안의 일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얻은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영적인 일을 말하면 그는 머리가 아프고 아무런 재미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모든 것은 외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주님은 피상적이고 어렴풋한 그리스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식한 그리스도가 충분히 실제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은 목사나 교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빛비춤과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두 지나갔음. 우리가 더 높은 곳인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산상에서 변형될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참모습을 인식했으며 동시에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말하기를 좋아했는데 오늘날 베드로의 자손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베드로같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한 후에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며 그 자신도 이상하게 느낍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날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서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했으며 유대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도 볼 수 있는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얻었는데 어찌 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그가 세 개의 초막을 지을 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의 뜻은 당신 주 예수님이 가장 크므로 마땅히 첫 번째 의자에 앉아야 하지만 당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함을 압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에게도 지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즉시 하늘로부터 그분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으며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들어보자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보였고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너희는 말을 할 수도 없다. 너희는 다만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이지 외면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외면적인 규례로서 돌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외면적인 시비의 표준이며 외면적인 옳고 그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성령의 인도를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도 못한 채 오직 바깥에서 사람이 말하는 옳고 그름을 듣거나 따르며 기껏해야 성경에서 말한 옳고 그름만을 주의합니다. 그들은 내적인 계시를 얻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성령의 인도가 추가되어야 함. 한 형제가 나에게 묻기를,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하길, 당신이 성경의 가르침을 얻지 못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몇 가지의 규례가 쓰여 있으면 그것만을 알면 되었습니다. 시비의 표준이 바로 그 몇 가지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규례만 있었지 성령의 인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와 다른데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며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구약과 비교해 보면 성령은 살아있는 것이며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단지 규례만 보고 성령의 인도를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만 있고 성령은 없었지만 신약에는 성경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만 보고 성령을 보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구약 안에 사는 것이지 신약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매우 귀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성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신약이 구약보다 낫다면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경보다 나은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벗어나면 율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하나의 원칙이며 그 원칙 이외에는 어떤 확신도 없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이 그렇다고 말했다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일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성경은 가장 귀한 한 권의 책이지만 그것이 결코 성령을 대신할 수 없으며 행동의 옳고 그름의 표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 성령의 인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와 교통이 있는 한 형제가 종파에 있는 한 형제에게 침례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형제에게 그가 실로 침례교파 사람 같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례받으라는 권면의 말만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종파에 있는 그 형제에게 침례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의 말에 따라 침례받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고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길 성경에서 말한 것은 침례이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에 관해 기도한 적이 있거나 혹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에서 침례 받으라고 했으니 받으면 되지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집에 돌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단지 사람을 이끌어 성경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에 순복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마땅히 성령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있고 성령이 없는 것은 율법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로서 당신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계시와 인도와 생명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지 외면적인 율법으로 삼고 시비의 기준으로 삼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활의 문제이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만일 이것이 분명치 않다면 남양의 큰 부흥과 역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산동성 제남에 한 의사가 있는데 그의 집에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남에서 상해에 왔다가 상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을 보고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후에 다른 사람을 따라서 수건을 썼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녀의 주인 마님이 그녀에게 왜 머리에 수건을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호해서 다만 성경에서 쓰라고 해서 썼으며 남이 쓰니 나도 썼다고만 대답할 뿐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집에 갔는데 그녀의 주인 마님이 그녀가 머리에 수건 쓴 것을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어서 그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온 후에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해교회를 대표하여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다음부터 당신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수건을 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외면적인 규례를 따르고 외형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은 가장 영적인 성경을 죽은 율법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율법과 선지자를 관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듣지 말고 마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청종해야 합니다. 율법은 죽은 규례요, 선지자는 산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든 행동의 시비의 표준을 완전히 말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내가 밥을 먹을 것인가, 죽을 먹을 것인가, 싱가포르 교회에서는 마땅히 어떤 집회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이러한 것은 율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규례는 결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이 좋기는 하지만 많은 일에 대해 말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죽은 율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없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부족을 메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물을 수 없으므로 선지자에게 물어야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단지 십계명만 벗어버리는 것이 율법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외면적인 규례는 다 율법이요 사람의 입을 의지해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묻도록 부탁하는 것이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엘리야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선지자의 일은 예언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지자는 이미 지나갔고 당신은 사람을 의지해 당신을 대신해 무엇을 물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각 사람 모두 직접 하나님을 인식해야 함. 신약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당신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여 물을 수 있으므로 옆에 있는 형제에게 무엇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옆 사람을 선지자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다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에 대해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 편지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니토생을 선지자로 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니토생이 하나님께 묻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구약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제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은 단지 형제의 말만 들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말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형제의 말도 듣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도 성령의 인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안에서 당신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선지자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나는 바울이 그때 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막고 그로 가지 못하게 했으나 그는 여전히 갔습니다. 그는 왜 가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가야 신약의 원칙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사람을 대신하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말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바울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더 했는데 곧 바울을 대신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는 가기로 계획하고 갔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았는데 이 단락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여 신약의 원칙을 보존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사라졌음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더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 묻는데 나는 항상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매우 혼란하고 생각이 복잡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다시 율법과 선지자를 더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이 공과를 배우게 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얻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죽은 언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언약입니다.